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을 겨냥한 로켓 5발을 차단했다고 미 언론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어제 발생한 이번 공격으로 인한 피해나 사상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고는 아직 없으며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단체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카불 공항 테러 공격에도 민간인 등 대피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내일로 다가온 아프간 주둔 군 병력 철수 시한까지 최대한 많은 사람을 대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불에서 자살폭탄 테러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한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이 숨졌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현지 주민을 인용해 미국의 공습이 주택가에서 발생해 어린이 6명을 포함해 한 가족 9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자살폭탄 테러 용의자를 겨냥한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탈레반이 오늘 밝혔습니다. 자비울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이날 중국 국영 방송 인터뷰에서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7명이 숨졌다면서 미국이 자신들에게 이번 공격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무자히드 대변인은 아프간에서 잠재적 위협이 있다면 우리에게 미리 알렸어야 했다면서 미군의 공습을 비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드론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우리는 차량 파괴로 인한 강력한 폭발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는 내부에 다량의 폭발물이 있어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2018년 12월 이후 멈춰섰던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 재가동에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27일 발간한 북핵 관련 9월 연례 이사회 보고서에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5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해 지난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12월부터 올해 7월 전까지 5메가와트 원자로가 가동됐다는 정황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5메가와트 원자로는 북한의 핵무기 제작과 관련된 핵심 시설로 원자로 가동 후 나오는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이 추출됩니다.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어제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만났습니다. 간츠 국방장관과 아바스 수반의 회동은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가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귀국한 뒤 몇 시간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회동은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오늘 성명에서 간츠 장관이 아바스 수반을 전날 만나 안보 정책과 치안, 경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간츠 장관은 아바스 수반에게 이스라엘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조처를 실행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가 미국 루이지애나주를 강타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언론들은 어제 허리케인 아이다로 루이지애나주 100만여 가구에 전력 공급이 끊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다는 시속 240km에 달하는 4등급 허리케인으로 세력을 키우면서 강풍을 몰고 상륙했습니다. 강풍으로 루이지애나주도 베텐루지 지역 일대 주택의 나무가 쓰러지면서 한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이다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면서 구조와 복구 작업을 위해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규모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중국 선박 내척이 오늘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갸오위다오 인근 영해에 진입했다고 일본 해안경비대가 밝혔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이들 중국 선박이 이날 새벽 2시 40분 센카쿠 열도 우오소리 섬과 미나미 코지마 섬을 항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이들 중국 선박은 일본 어선에 접근하려 했으며 일본 해안경비대는 중국 선박에 즉각 떠날 것을 경고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 재가동에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1세기 유일한 핵실험 국가로 남아있는 가운데 유엔 사무총장은 핵실험 금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에서 핵 억제력을 강조하는 공개 발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북한 핵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구름 많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6도에서 21도, 최고는 20도에서 2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도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지난 2018년 12월 이후 멈추었었던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 재가동에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협상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북한이 대미 압박 차원에서 또다시 영변 카드를 쓰려는 움직임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7일 발간한 북핵 관련 9월 연례 이사회 보고서에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해 지난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7월 전까지는 5메가와트 원자로가 가동됐다는 정황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5메가와트 원자로는 북한의 핵무기 제작과 관련된 핵심 시설로 원자로 가동 후 나오는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이 추출됩니다. IAEA는 이와 함께 지난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약 5개월 동안 5메가와트 원자로 근처에 있는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연구소가 가동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IAEA는 방사화학연구소의 5개월 가동 기간은 북한이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는 데 걸린다고 과거에 밝힌 적이 있는 기간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도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폐연료봉으로부터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정황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AEA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활동은 계속 심각한 우려를 부르는 원인이라며 더 나아가 5메가와트 원자로와 방사화학연구소가 가동된다는 새로운 정황들은 심각한 골칫거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30일 IAEA의 이 같은 분석에 대해 미국과 함께 북한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만 핵시설 가동 징후 등 정보사항에 대해선 확인해 줄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 내 북핵 전문가들은 영변 핵활동 재개 움직임은 북핵 협상이 장기 교착에 빠진 가운데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핵 수석대표직인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전 러시아 주재 대사입니다.
도발의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대화 재개 환경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다. 미국도 그렇게 볼 거고 한국의 역할 공간도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원자로를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는 대가로 안보리 대북제재 해제를 제안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에 더해 플러스 알파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된 바 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국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족할 수 있지만 경제난으로 내부 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북한은 협상 타결이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영변 핵시설의 가치를 새삼 부각시켜 바이든 행정부를 협상으로 끌어들이려는 북한의 전략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영변에서의 핵활동은 가시적인 핵활동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의 협상을 견인하는 의도가 더 강하다. 그러니까 이 판을 깨거나 협상을 교착으로 가겠다는 의도보다는 오히려 영변을 중심으로 하는 협상, 이미 트럼프 때 결렬됐던 그 안을 복원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IAEA의 분석대로라면 영변 방사화학 실험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대미 대응의 원칙으로 강대강 선대선을 천명한 다음 달부터 재가동에 들어간 겁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한편으론 일찌감치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면서 지난 7월 말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에 합의하는 일종의 양동작전을 써온 셈이라며 대미협상의 판을 깨려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영변 핵시설 재가동 움직임이 곧바로 미국과 한국의 대북협상 태도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미한 두 나라가 정보자산을 통해 이미 파악한 내용이고 최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할 당시 관련 동향을 한국 측과 공유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다만 미국이나 한국 내 여론 동향엔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과 관여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략적 인내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보다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막아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금 당장 대북 정책의 방향을 바꿀 정도의 임팩트 있는 사건은 아니라고 봐요.
북한의 향후 동향과 관련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 외무성은 29일 최근 종료된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비난 글을 통해 연합훈련을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지칭하면서 외부적 위협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제거할 수 있는 국가 방위력과 선제 타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대 세력들의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최강의 전쟁 억제력을 부단히 비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거를 이번에 성김 대표가 와서도 좋은 말이긴 하지만 다 거부를 해버린 거기 때문에 북한은 당연히 강대강으로 갈 거고요. 그 방법으로 핵 능력 고도화를 보이는 영변, 그다음에 여전히 열려있는 미사일, 그다음에 대남 공세, 그런 것들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니까 그거는 항상 열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다음 달 9일 북한 정권 수립일이나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등을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매년 8월 29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입니다. 북한은 21세기 유일한 핵실험 국가로 남아있는 가운데 유엔 사무총장은 핵실험 금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맞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핵 위협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핵실험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핵무기의 질적, 양적 진전을 막고 핵 군축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CTBTO는 27일 트위터를 통해 핵실험은 인간의 고통과 환경 파괴를 초래했지만 우리는 이 위협을 끝낼 수 있다며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를 발효시킬 때라고 밝혔습니다. 12년 전인 2009년 12월 2일 유엔 총회는 8월 29일을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로 선언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매년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는 옛소련이 무려 450회 이상 핵실험을 실시한 카자흐스탄 셀미 팔라틴스크 핵실험장이 1991년 8월 29일 폐쇄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많은 나라가 동참한 가운데 카자흐스탄 주도로 발의된 것이었습니다. 결의는 핵무기 시험 폭발이나 기타 모든 핵폭발의 영향과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서 핵폭발 중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교육 증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총회는 핵 군축과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만이 핵무기 위협을 줄이는 데 절대적이라며 매년 9월 26일을 국제 핵무기 완전 폐기의 날로 지정하고 2014년부터 이날을 기념해왔습니다. 유엔이 전 세계 모든 형태의 핵실험을 종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하에 두고 있는 기구는 CTBTO입니다. CTBTO는 유엔이 1996년 9월 10일 핵실험을 전면 금지하는 CTBT를 채택하면서 발족한 핵실험 감시기구로 전 세계 300여 곳에 모니터링 시설을 두고 핵실험 동향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CTBT가 발효되려면 핵 역량을 보유한 44개 나라가 모두 서명 비준해야 하는데 현재 미국과 북한, 중국, 인도,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등 8개 나라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어 발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과 중국, 이집트, 이스라엘, 이란은 CTBT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았고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이 조약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CTBTO는 홈페이지에서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기 실험 이후 핵실험을 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 세 나라는 CTBT에 대한 서명이 시작된 1996년 이후 지속됐던 사실상의 핵실험 중단을 깬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2006년, 2009년, 2013년 한 차례씩, 2016년 두 차례, 2017년 한 차례 등 총 6차례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2006년 첫 핵실험에 대한 안전보장이사의 결의 1725 채택 등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결의를 통한 대북 제재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로버트 플로이드 CTBTO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CTBT 서명은 선의와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가 될 수 있다며 북한을 비롯해 서명과 비준이 필요한 핵기술 보유 8개 나라와 개별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사상 첫 핵실험이 실시된 1945년 7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2,000건 이상의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유엔은 국제 핵실험 반대 날을 맞아 홈페이지를 통해 핵실험 초기에는 방사능 위험은커녕 인간의 삶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서의 역사는 특히 통제된 조건이 예측을 벗어났을 때 그리고 오늘날 존재하는 훨씬 더 강력하고 파괴적인 핵무기를 고려할 때 핵실험의 끔찍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주은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에서 핵 억제력을 강조하는 공개 발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경제난 등 내부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북한 핵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초 열린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군사력 강화 의지를 밝히며 특히 핵 억제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국가 방위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을 주요한 과업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이 연설에서 핵이라는 표현이 36번 사용됐고 핵무력이라는 단어는 11번 등장했습니다. 때문에 2018년 4월 당 전원회의 때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끝내고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김 위원장이 다시 국방력 강화 노선으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핵잠수함 개발을 선언하고 전략무기 개발 능력을 과시함에 따라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3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제외하곤 이렇다 할 무력 도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핵 억제력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도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전국 노병대회에 참석해 연설했지만 핵 억제력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으며 일방적으로 차단했던 남북한 통신 연락선을 13개월 만에 복원한 날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행사에서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핵무력을 강조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북한군 건군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말 전군 지휘관 정치일꾼 강습회를 주재하면서도 핵무력과 관련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이달 25일 선군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 또 지난 5월 권정군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의 담화 등에서 절대적인 억제력, 강력한 억제력 등 핵 억제력을 시사하는 표현이 등장한 사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핵 억제력 등 군사력을 부각하는 메시지가 나왔던 군 관련 주요 행사나 계기에서조차 관련 언급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수미테리 선임연구원은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경제난 등 국내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We know that North Korea's economy is in shambles since they closed. They were the first country. North Korea was the first country to close the border with China.
코로나 관련 국경 봉쇄, 자연재해, 식량난 등으로 북한 경제가 엉망인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이런 국내 문제에 골몰해 있으며 또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 또한 여전히 큰 의문점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테리 연구원은 미국 새 정부 초기에 북한 도발 공식도 맞지 않는 등 북한은 현재 특이한 상황에 있다고 진단하며 북한이 수사와 도발을 자제한 데는 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제재 완화를 얻기 위해 미국과의 문을 열어놓기 위한 의도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도 김 위원장이 핵 프로그램 언급을 포함해 무력 도발을 하지 않은 것은 경제가 중요해 김 위원장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국이 함께 행동한다면 외교도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And I think Kim, by not testing in anything and by not really even mentioning the nuclear program, is really sending the signal that one, the economy is important, is the focus.
고수 국장은 김 위원장이 핵 프로그램 등 군사 우선에서 벗어나 경제난 해법 모색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자신들이 도발한다면 외교에서 멀어질 것이라는 점을 북한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를 어떻게 상대할지 모색 중이라며 미국의 시선을 끌기 위해 어느 시점에 다시 벼랑 끝 전술을 쓸 수 있지만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누그러진 핵 관련 수사가 북한 핵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미테리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거나 유연함을 보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almost there's 0% chance that North Korea is going to be flexible under the nuclear program.
단지 현재 경제 문제에 집중하며 제재 완화를 얻기 위한 향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을 뿐이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굳이 도발적인 언사를 하는 것보다 자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핵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테리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릭너 선임 연구원도 27일 VOA에 미묘한 신호는 사실 아무 신호도 아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수사 자제 등을 기조 변화나 긍정적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희망 섞인 과도한 해석이며 실질적인 외교적 진전을 이끌지도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통일부는 27일 VOA에 노병대회 등 군 관련 행사와 기념일 등에 핵 억제력이 언급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북한은 각종 담화 발표 시 한반도 정세, 군 내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담화 내용과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북한 지도부의 서한을 보내 국경지대 즉결 총살포고와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의 국제적 위법 우려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무리한 정책이 유엔의 책임 규명 작업을 가속화하고 북한 청년들의 반발을 더 키울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에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모리스 티볼빈즈 비사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증진 보호 특별보고관은 23일 북한 정부에 서한을 보내 국경지대 즉결 처형 포고문과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의 인권 침해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두 조치 모두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등 국제법에 모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서한 발송 48시간 뒤 유엔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특별보고관들은 국경지대 직결처형 포고문이 법집행 목적을 위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고 수단을 가리지 않은 채 생명을 의도적으로 앗아가는 극단적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의 일반 논평 36조에 따르면 이런 무력 조치는 임박한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정부가 총기 사용에 대한 명확한 경고와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살상 행위 통제를 위한 적절한 입법 조치를 해야 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포고문은 이런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무력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앞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뒤 지난해 8월 25일 사회 안전성이 하달한 북부 국경 봉쇄 작전에 저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때 대하여란 제목의 포고문을 통해 승인 없이 국경 완충지대에 접근하는 인원과 짐승은 무조건 사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또 한류와 미국 등 적대국 문화 콘텐츠를 유입 또는 유포한 주민에게 사용을 규정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 생명권과 의사표현의 자유 권리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따르면 사형은 고의적인 살해 등 가장 심각한 범죄에만 적용되며 의사표현의 자유 권리는 국경에 관계없이 자신이 선택한 매체를 통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며 전파할 권리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모든 사람은 문화적 지식과 표현을 찾고 개발하며 이를 공유할 권리가 있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떤 제한도 비례성의 엄격한 기본 원칙 등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은 의사표현의 자유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대해 용인할 수 없는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규약 이행에 대한 정부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북한 정부에 이런 법령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한편 한국과 다른 적대국의 영상물 등 문화 콘텐츠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가 의사표현의 자유 권리 의무 등 국제규약과 어떻게 양립하는지 등에 관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이들 법령의 근거에 지금까지 집행한 처형 건수 등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한국의 민간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과 대북매체인 데일리 NK가 지난달 유엔에 공동 제출한 진정서를 토대로 북한 정부에 공동소환을 발송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27일 BOA에 이런 서한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엔이 북한 지도부의 인권침해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 등 추가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게 자체가 사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런 이제 북한에서의 그런 이제 국내 그런 그 법제 변화에 대해서 유엔이 다 팔로우업을 하고 있다. 북한이 계속 이 코스를 유지하게 되면은 그 유엔 안보리에서도 계속 그 ICC 논의가 회부 논의가 있을 것이고 뭐 그러면 사실 북한 입장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신 법률 분석관은 코로나 대응이나 국내법을 이유로 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한류 등 외국 문화물을 유입하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처형하는 국가는 지구상에 없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무리수가 오히려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북한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경직된 그런 대응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안정 유지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피로감이 쌓이게 되면은 언제 이게 폭발하고 언제 이게 체제가 접목될 수 있을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 정부의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더 이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좀 이제 그 전향적인 그렇죠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제인권단체들도 앞서 BOE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에 우려를 거듭 나타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북한 정권의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며 이는 세계의 역사가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바깥에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어떤 억압으로도 세계의 일원이 되길 원하는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김정은이 억누를 순 없을 것이란 겁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한국의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의원은 앞서 공개한 동영상에서 북한 정권이 지난 8차 당대회에서 노동당의 교율조사부와 법무부를 신설한 뒤 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는 건 한류를 막을 방법이 무력뿐이란 걸 스스로 시인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에 대한 그런 사상 선동 사업이 더는 먹히지 않으니 오직 강제적인 조사와 처벌, 이 목치는 방법으로밖에는 간부들과 주민들을 다스릴 방법이 없다는 걸 스스로 자해낸 것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러나 이런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개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다음 달 회의에서 청년교양보장법 채택을 예고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8월 30일은 유엔이 지정한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입니다.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는 전 세계적으로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수십 년째 국제사회의 생사 확인과 송환 요구를 거부하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한국전쟁 기간뿐 아니라 전쟁이 끝난 뒤에도 한국민들을 납치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이 3,835명을 납치했고 이 가운데 516명은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민과 군인, 학생, 경찰, 회사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됐습니다. 평상시처럼 집을 나섰던 부모, 자식, 형제가 북한에 납치됐다는 사실만 확인한 채 수십 년째 아무 소식을 듣지 못하는 가족의 마음은 타들어가기만 합니다. 최성용 전후 납북자 가족모임 대표도 그중 한 명입니다. 최 대표가 15살이던 1967년 어부였던 그의 아버지는 서해 바닷가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2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추석이 돌아오는 이맘때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깊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단 자신뿐 아니라 북한에 의해 강제 실종된 가족을 둔 모두가 납북자들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표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516명 가운데 300명 정도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은 이들이 사망한 날짜라도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도에 납북자 시작할 때는 456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뭐 사진 입수하지, 사람들 모시고 와서 증언 듣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516명이 됐거든요. 지금 납치된 사람은 516명인데 내가 모시고 온 사람은 9명이에요. 구해 온 사람은. 9명인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제 정보로 의하면 지금 한 300명가량 다 돌아가셨어요.
최 대표는 또 한국 정부에는 납북자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납북자 문제를 꾸준히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일본 정부와 비교하며 한국도 당당하게 북한의 납북자 생사 확인과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표는 1977년 전라남도 홍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다 납북된 이민교 씨의 아흔 넘은 노모 이야기를 전하며 북한 당국은 죽기 전에 아들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인 노모가 비공식적으로라도 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달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에 북한에 납북된 10명에 대한 생사 확인 요청서를 공식 전달했다며 조만간 유엔이 이를 북한 당국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제실종은 국가기관이나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되거나 구금, 납치된 이후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이 1950년 이후 다른 나라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함으로써 대규모 강제실종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OI는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가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인 한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 레바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 국적자를 납치하는 데 관여했고 최근에는 중국에서 탈북민을 납치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지속적으로 납북 피해자들에 대한 생사 확인과 소재 파악을 북한 당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무그룹은 지난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22차 정례회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통해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피해자와 납북 어부 등이 관련된 강제실종 사건 12건을 북한에 통보하고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강제실종 자체를 전면 부인하며 국제사회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27일 BOA에 북한과의 어떤 협상 테이블에서도 납북자 문제가 최우선 순위 가운데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that's what we should be demanding. And it's the same thing. You want to end the war declaration? They want to end the war declaration. Okay. Then return all the POWs and the abductees.
가령 북한과 인도적 지원이나 종전선언 등을 논의할 때 납북자를 모두 송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숄츠 대표는 북한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협상에 있어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엔은 지난 2010년 12월 채택한 결의를 통해 매해 8월 30일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강제실종은 국제인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압과 테러 등의 수단으로 전 세계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모든 나라들이 강제실종을 막고 희생자를 수색하며 가해자들을 수사, 기소, 처벌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신의주 인근에서 오래전부터 노동교화소를 운영 중일 가능성이 있다는 민간단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곳이 교화소가 맞다면 수용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된 채 벽돌을 제조하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HRNK는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평양북도 피현군 선화동에서 소규모의 노동교화소가 장기간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가 선화동 시설로 명명한 교화소 추정시설은 평양에서 서북쪽으로 약 151km, 평양북도 신의주에서 약 16.5km 떨어진 피연군 선화동의 피연 실리카드 벽돌 공장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요 시설의 면적은 가로 75m, 세로 64m로 비교적 소규모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HRNK는 해당 지역을 잘 아는 탈북민으로부터 이 지역에 알려지지 않은 교화소가 있다는 증언을 들은 것을 토대로 1977년부터 2019년까지의 고중해상도 위성사진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시설은 인근 벽돌 공장 완공 이후인 1986년에서 1990년 4월 사이 들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개보수를 거쳐 현재까지 양호한 상태의 소형 노동교화소가 운영 중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가장자리에 위치한 경비초소 추정시설과 담장 등 시설 외관이 여느 교화소들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시설의 입구와 피연 실리카드 벽돌 공장 창고와의 거리가 25m 정도로 가깝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통상 정치범 수용소나 교화소가 광산이나 공장 인근에 유치해 있으며 이 시설이 교화소가 맞다면 수용자들이 인근 벽돌 공장의 작업에 투입됐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해당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수용 인원은 100에서 150명을 넘지 않은 소규모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다른 교화소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이곳 수용자들은 벽돌 제조 등에 투입되면서 학대와 영양실조, 과로는 물론 열악한 작업 여건으로 인한 호흡기 합병증으로 고통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단체는 최근 인터뷰한 신의주 지역 탈북민은 해당 지역의 벽돌 공장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교화소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은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시설의 노동교화소 여부를 단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e want to be absolutely sure. So we need more satellite imagery analysis. We need more witness testimony.
이 시설에 대한 추가 위성 자료 분석과 더 많은 증언을 바탕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길 원한다는 겁니다. 스칼라툴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이번 잠정 보고서를 계기로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탈북민들의 추가 증언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그동안 꾸준히 위성사진과 탈북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의 구체적 위치와 실태를 파악하고 공개해왔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인형에 눈썹을 붙이는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평양 인근의 승호리 교화소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020 인신매매 보고서 등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약 8만에서 12만 명이 수용된 것으로 추산하며 상당수 정당한 사법 절차 없이 수용된 수감자들이 혹독한 환경에서 장시간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구타와 고문, 강간, 식량 부족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교화소를 확인하는 일은 추후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중요할 뿐 아니라 최근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We are fully in favor of humanitarian assistance. Humanitarian assistance that reaches the most vulnerable.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북한의 아동, 여성, 노인을 포함해 수감자 등 가장 취약한 계층에 전달되는 인도주의 지원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이런 지원을 위해서는 수감자 등 취약 계층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정권이 다음 달 열릴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 젊은이들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법을 입법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거꾸로 북한의 젊은이들이 변화를 갈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다음 달 말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습니다. 청년교양보장법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 정권이 올 들어 이어가고 있는 젊은이들에 대한 사상 통제 움직임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 벨퍼센터 백지은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1990년대 이후 태어난 북한의 장마당 세대는 이전 세대와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specially if we define this 장마당 generation as people who are born in the 90s or after.
북한의 장마당 세대는 음식이나 옷이 필요할 경우 이를 정권으로부터 배급받은 게 아니라 부모에게 현금을 받아 시장에서 사왔다는 겁니다. 백 연구원은 북한 내 시장화로 인해 정보가 자연스럽게 북한 내부로 유입되고 북한 내에서도 유통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젊은 세대는 아무리 사회가 엄격해도 변화를 원하는 세대라는 설명입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급속도로 발전한 기술이 장마당 세대에게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정보에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 접근이 불가능해도 DVD나 USB 등의 저장 장치를 통해 외부 정보에 접했다는 겁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또 제한적이긴 해도 인구의 20%가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도 더 많은 정보에 접근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정보를 한 번 접하면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심리라고 밝혔습니다. 백지훈 연구원은 청년 교양 보장법은 북한 정권이 젊은 세대에 대해 새로운 통제 체계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교양 보장법은 북한이 정보 범죄와 관련해 입법화하는 것 중 가장 엄격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정보와 미디어 환경을 매우 엄격하게 통제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두려워하는 건 북한 젊은이들이 한국 주도하에 하나가 된 한반도에 속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북한 정권이 이런 법을 제정하면 초기에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을 체포하고 통제하면 겉으로는 잠잠해질 것이란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정권에 대한 불만을 더 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지은 연구원은 북한 정권의 움직임은 그만큼 정권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목말라 있고 이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는 의미라며 외부에서 북한 내부로 정보를 들여보내는 활동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노동당 말단 책임자들이 참석한 세포비서대회에서 청년 교양 문제를 당과 혁명 그리고 조국과 인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는 운명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청년 동맹 대회 등 국가 행사에서도 청년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을 강조하며 자본주의 부르주아 문화를 강하게 배격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지난 5월 일부 사회주의 나라에서 과거 개인주의, 부르주아 도덕에 오염된 청년들이 공산당을 분열, 와해시키고 사회주의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다며 청년 세대가 타락하면 그런 나라에는 앞날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청년들을 사회주의 건설자로 키우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를 강조하며 청년들에게 주요 건설장과 탄광, 농장 등 험지에 자원에 일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인간 개조론이나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등을 통해 청년들의 스키니즘 등 옷차림과 액세서리, 머리 단장, 한국식 말투 등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의 주택 건설 현장을 방문하면서 22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이 소식을 전하면서 권력 서열과 관련해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1일 김정은 동지께서 보통 관광한 다락식 주택구 건설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며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건설자의 애국 충성심으로 천지개벽이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신문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김 위원장의 최측근이자 핵심 실세인 조용원을 간부 가운데 두 번째로 호명했습니다. 이 매체는 현지에서 정상학 동지, 조용원 동지, 리이용 동지를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과 건설에 참가한 단위의 지휘관과 책임 일꾼들이 맞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상학 노동당 비서 겸 중앙검사위원장이 조용원 비서보다 먼저 불렸고 리용 중앙검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조비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7월 28일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김 위원장이 평양 조중 우이탑에 헌화할 때까지만 해도 간부들은 조용원, 리일환, 정상학 순서로 호명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순서가 바뀐 겁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에 나온 조선중앙TV 보도에서는 호명 순서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도된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정상학 동지, 리희용 동지를 비롯한
북한의 다른 매체들도 조용원 비서의 호명 순서를 슬쩍 정정했습니다. 인터넷에 게재된 조선중앙방송과 노동신문 그리고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은 조용원 비서의 호명 순서를 정상학 비서 뒤에 배치했다가 다시 앞으로 정정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북한 선전 매체가 기사 작성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I think it was probably more likely a mistake than some sort of strategic message.
그러나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노동신문이 실수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신문 보도는 상당히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기자가 뭐 젊었어서 그런 인상이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나 공개 행사는 노동신문의 정치 보도반이라는 특정 기구가 전담합니다. 따라서 이 기구 소속 기자들이 현장에 파견돼 취재와 기사 작성을 한 다음 2중, 3중의 검열을 거쳐 관영 매체의 기사가 게재됩니다. 따라서 기자의 실수로 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지난 두 달 사이에 모종의 인사가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북한은 지난 6월 고위급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식량난과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 간부들의 무책임성을 이유로 정치국 상무위원이었던 리병철을 해임하고 군 총참모장 박정청과 국방상인 김정관을 강등시켰습니다. 조용호는 당시 인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3주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하는 자리에서 호명 순서에 변화가 있자 그 사이 추가적인 인사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입니다.
그 조직지도 검열 기능을 지금 당정 검사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정상학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올라갔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2인자인 조용원 비서의 정치적 위상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공개된 북한 TV의 현지 지도 장면에서는 조용원이 김정은 위원장과 똑같은 흰색 옷을 입고 바로 옆에서 뭔가를 설명하고 받아 적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켄 고스 국장은 북한 당국이 권력 서열 순서를 불과 몇 시간 만에 신속하게 수정한 것은 그만큼 조용원의 위상이 견고하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측통들이 조용원의 호명 순서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가 북한 정세를 주도하는 핵심 실세이기 때문입니다. 조용원은 지난 2014년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별로 주목받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를 가장 자주 수행하는 간부가 됐습니다. 조용원은 2017년 34회를 시작으로 2018년 50일에 2019년 34회, 2020년 12회 등 총 131회를 수행했습니다. 결국 조용원은 지난 1월 열린 제8차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북한의 2인자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조용원은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 중앙위원회 비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직에 올라 북한의 핵심 실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조용원의 위상은 지난 2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간부회의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조용원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 앞에서 고위 간부들을 거침없이 비판했습니다. 당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당중앙위원회 비서 조용원 동지는 주요 기획 지표들을 한심하게 설정한 데 책임이 있는 당중앙위원회와 정부의 간부들을 신랄히 비판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 면전에서 간부가 다른 간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후 조용원은 북한판 공안 통치의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인사권과 검열권을 무기로 200만 노동당원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또 새로 신설하거나 강화한 중앙검사위원회, 규율조사부, 법무부는 물론 국가보위부와 사회안전성, 검찰소, 국가검열성 등을 동원해 주민들의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를 단속, 처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용원이 당분간 북한의 2인자 자리를 유지하면서 권력을 휘두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김 위원장을 수행하면서 의중을 잘 파악하고 있는 데다 인사를 비롯한 업무 면에서도 기대를 충족시켰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김정은 체제에서 조용원의 역할은 생각보다 크고 위기 상황에서 공안통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그 조용원이라고 할 만큼의 신뢰할 만한 조직지도부의 경험을 가진 인물이 대신하는 게 마땅치 않기 때문에요. 조용원이 단기적으로는 효용성이 크다.
하지만 북한 수뇌부가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조용원을 희생시킬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북한 내부를 오래 관찰해온 켄 고스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정책 실패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는 데다 반대파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어 언젠가는 조용원이 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Jo-yong-won is beginning to be despised by a lot of the powerful elements within the leadership.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집권 이후 몇몇 간부를 중용하다가 권력이 커진다 싶으면 숙청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장성택 숙청에 앞장선 김원웅 국가보위상은 한때 막강한 권력을 누렸지만 2017년 1월 전격 해임됐습니다. 당 조직지도부 출신으로 2인자 소리를 듣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도 2017년 10월 처벌받고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용원이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그리고 경제난을 극복하고 현재 위상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위기의 희생양이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시사상식 ABC,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등으로 꾸며집니다. 오늘 시사상식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언급한 테이퍼링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에서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시민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 오늘 1972년 8월 30일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이 평양 대동강 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회담에서 양측 수석 대표는 본회담의 진행 원칙에 관한 남북한의 합의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합의 문서는 예비회담에서 합의된 5개 항의 의제를 본회담 의제로 채택할 것을 재확인하면서 남북 양측이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을 다짐합니다.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는 북한 조선적십자회에 남북한 간의 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 제의에서 남북적십자사가 협력해 남북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천만 이산가족의 생사와 소재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소식을 알려주며 재회를 주선하는 등 가족 찾기 운동을 전개하자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북한 측은 이틀 후인 8월 14일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에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1971년 9월 20일부터 1972년 8월 11일까지 1년 동안 25차례에 걸쳐 남북 적십자 예비회담이 개최됩니다. 그리고 1972년 8월 30일 제1차 남북 적십자 본회담이 평양에서 열립니다. 1930년 8월 30일 미국의 기업인이자 투자가인 워렌 버핏이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태어납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의 대가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던 벤자민 그레이엄 교수를 평생의 스승으로 삼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떨어진 주식을 사서 장기간 보유하면 주식 가격이 올라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치 투자의 핵심입니다. 11살 때 주식 투자를 시작해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버핏 회장이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원칙입니다. 워렌 버핏이 세계적인 투자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부터입니다. 1962년 버핏은 당시 경영 환경이 좋지 않아 쓰러져 가던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섬유 회사를 사기로 마음을 굳힙니다. 섬유회사로 이름을 날리던 버크셔 해서웨이는 1950년대부터 아시아로부터 밀려오는 값싼 제품에 밀려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조만간 망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모두가 깊이 아는 버크셔 해서웨이 회사에서 기회를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기회가 버핏의 눈에는 보였던 것입니다. 이후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으고 이를 주식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평생 동안 재산의 99% 이상을 기부하겠다는 기부 서약을 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